지금 중국 남부 광저우에요. 축구장 20개 넓이에 달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공장이 막 미친 속도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 굴착기가 땅을 파고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는데 불과 몇 달이 채안 걸렸죠.
맞아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이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는 주체가 자동차 회사인데 정작 그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공장 안에서 일할 인간을 대량으로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뼈와 살이 아니라 강철과 인공지능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기계인간,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 임무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두 산업이죠.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합쳐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몰고 있는 그 자동차가 조만간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서늘하고도 매혹적인 변화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그 불과 며칠 전에 터져 나온 아주 충격적인 뉴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2026년 6월 10일에 일렸죠.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인 샤오펑의 최고 경영자 허 샤오펑이 아주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회사의 로봇 사업부를 앞으로 자신이 직접 맡아서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오, 대표가 직접요. 그건 그냥 관심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모든 자원과 자기 평판을 통째로 로봇에 걸겠다는 의미거든요. 게다가 양산 시간표를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아이언이라는 자체 개발 로봇을 당장 올해 4분기부터 양산하고 내년에는 고객한테 인도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잠깐만요. 올해 4분기면 사실상 당장 내일 모레 수준이잖아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광저우 공장, 올 2월에 첫 삽을 떴는데 6개월에서 9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완공해서 로봇을 찍어내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속도전이죠.
솔직히 자동차 회사 대표가 본업인 전기차나 잘 만들 것이지 갑자기 왜 로봇에 명운을 거는 건지 바로 이해가 가진 않거든요. 게다가 그게 몇달 만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인가요?
그 의문을 푸는 핵심 열쇠가 바로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유하는 그 DNA에 있습니다.
DNA요?
네. 겉모습은 바퀴 달린 차랑 두 발로 걷는 로봇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를 한 껍을 벗겨내고 내부를 보면 사실상 쌍둥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변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 또눈 역할을 하는 고해상도 비전 카메라, 관절을 움직이는 고성능 모터, 그리고 이 모든 걸 순식간에 계산하는 AI 연산칩까지요.
아,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 로봇에도 그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군요.
네, 거의 90% 이상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 듣고 보니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기기랑 비슷하네요.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랑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화면 크기만 다를 뿐이지 뜯어보면 안에 들어가는 두뇌칩이나 카메라는 완전히 똑같은 걸 쓰는 것처럼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수 있어요. 태블릿과 스마트폰은 그래도 둘다 평평한 화면이라는 공통점이라도 있죠. 근데 자동차와 로봇은 물리적인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두뇌를 완벽하게 공유한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형태가 아예 다른데 뇌를 공유한다? 진짜 신기하네요.
이번에 샤오펑이 공개한 로봇 아이언의 스펙을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키는 170cm 이하에 사람처럼 부드러운 외피를 씌웠고요. 손에는 22개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튜링 AI 칩이 3개나 탑재돼서 연산 성능이 무려 3000 TOPS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자유도가 22개고 연산 능력이 3000 TOPS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숫자들이 약간 외계어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우선 그 22개의 자유도라는 게 로봇 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로봇 공학에서 자유도라는 건 어떤 물체가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손을 한번 들어서 손가락을 구부리고 비틀고 손목을 돌려보시겠어요?
네, 저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다 움직이죠.
그렇죠. 인간의 손은 아주 복잡한 관절로 되어 있잖아요. 로봇 손에 22개의 자유도가 있다는 건그 인간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꺾이고 구부러지는 궤적을 거의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 그냥 물건을 턱 잡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단순히 컵을 쥐는 게 아니라 바늘에 실을 꿰거나 얇은 종이를 한 장씩 넘기는 수준의 엄청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와, 그 정도면 진짜 사람 손이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3000 TOPS라는 칩 성능은요? 로봇이 그냥 좀 걷고 물건 짚는데 그렇게 엄청난 두뇌가 필요한 건가요? 스마트폰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TOPS는 1초에 1조 번의 수학 연산을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아주 최고급 최신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처리 능력이 대략 40에서 50TOPS 정도 됩니다.
네. 40에서 50이요? 그럼 3000T 없으면 최신형 스마트폰 60개가 로봇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가서 막 동시에 미친 듯이 연산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왜 그렇게 거대한 두뇌가 필요할까요? 바로 균형과 시각 처리 때문입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는 게 무의식적인 행동이지만 기계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발바닥 압력, 바람 세기, 바닥 기울기 같은 걸 1초에 수천 번씩 계산해야 하거든요.
아, 게다가 아까 말한 그 22개 자유도를 가진 손가락 끝 감각까지 동시에 통제해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샤오펑이 무대에서 이 로봇을 걷게 했을 때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저거 안에 사람 들어간 거 아니냐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다이 압도적인 연산 능력 덕분입니다.
진짜 압도적이긴 하네요. 근데 기술이 뛰어난 건 알겠는데, 샤오펑이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아무리 부품을 공유한다고 해도 전기차 회사가 로봇에 올인하는 건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그 이면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아주 뼈아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른바 내권화, 즉 인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극심한 출혈 경쟁 상태거든요.
아, 서로 가격 깎아먹기 하는 그 치킨 게임이요?
네, 경쟁자는 너무 많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차를 팔아도 이윤이 거의 안 남는 거예요. 이런 피말리는 상황에서 로봇은 아주 완벽한 돌파구입니다. 자동차 수백만 대 찍어내면서 만든 부품 공급망이랑 대량 생산 노하우를 로봇에 그대로 쓰면 남들은 수천만 원에 만드는 걸 훨씬 싼 원가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샤오풍이 2030년까지 로봇 100만 대 양산이라는 목표를 세운 거군요. 생존을 위한 필수 탈출구였네요.
맞습니다.
그럼 샤오풍처럼 아예 공장을 짓고 직접 찍어내는 전략도 있지만 돈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시간이 촉박한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경쟁사들은 이 판에 어떻게 뛰어들고 있나요?
리오나 지리 같은 거물급 전기차 기업들은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인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할 필요 없이 막강한 자본이랑 자기들의 자동차 공장이라는 무기를 써서 유망한 로봇 스타트업들을 막 빨아들이고 있어요.
아, 인수합병이나 투자 방식이군요. 자료 보니까 니오 창업자가 이끄는 펀드가 올 2월에 리맥스 다이나딕스라는 로봇 회사에 2억 달러를 투자했더라고요.
네, 리맥스가 만든 로봇 이름이 올리인데요. 가격이 대략 2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이 채안 됩니다. 니오가 거액을 투자한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자기들 공장에 쓰려고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거대한 전기차 조립 라인이랑 물류 창고에 이 저렴한 로봇들을 최우선으로 투입할 우선권을 확보한 겁니다.
와, 확실하네요. 근데 지리 자동차 전략은 한술 더 뜨던데요. 단순한 현금 투자가 아니라 아예 자기들 안방을 통째로 내준 격이더라고요.
네, 작년 11월에 지리가 로보테라라는 스타트업에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주도했는데요. 현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실제 자동차 생산 라인을 로봇들의 실전 테스트 장소로 내줬습니다. 로봇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수천억 원 가치의 완벽한 실험실을 얻은 거죠.
진짜 대단한 결단이네요. 근데 여기서 로보테라 창업자의 철학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 전략을 가는 길에 알을 낳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가는 길에 알을 낳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벽한 공상과학 영화급 로봇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 연구실에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최종 완성분이 나오기 전에도 돈을 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똑똑한 로봇 팔이나 반신 모듈 같은 게 당장 공장에서 쓸모가 있다면 바로바로 투입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리한 전략 덕분에 로보테라는 르노나 SF 엑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벌써 950억 원 이상의 상업 주문을 끌어냈습니다.
진짜 지독하게 현실적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니, 공장 자동화가 목적이면 그냥 기존에 쓰던 크고 힘센 산업용 로봇팔을 좀더 설치하면 될거 아닌가요? 굳이 사람처럼 머리 달리고 두 발로 걷는 복잡한 휴머노이드를 넣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 제조 공정을 자세히 보면 왜 반드시 휴머노이드여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공장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철판 자르고 용접하고 페인트 칠하는 건 이미 산업용 로봇팔이 90% 이상 다 하고 있어요. 힘이 세니까요. 근데 가장 골치 아픈 게 마지막 최종 조립 구간입니다.
아, 최종 조립이면 껍데기 다 만들고 안에 부품 채워 넣는 거예요?
네, 좁은 차 문 안으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대시보드 끼우고 시트 우겨 넣고 또 수십 가닥의 얇은 전선들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딸깍 소리 나게 꽂아야 하잖아요.
아, 맞네요. 기존의 그 거대하고 뻣뻣한 로봇팔로는 절대 못하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오직 인간의 유연한 허리, 구부러지는 무릎, 섬세한 손가락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동차 공정의 마지막 단계는 인간이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죠.
와, 이제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공장 라인을 뜯어고칠 필요 없이 그냥 인간이 서서 일하던 그 좁은 자리에 사람 크기의 로봇을 걸어 들어가게 하면 끝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존 컨베이어 벨트를 바꿀 필요 없이 공간적 호환성을 100%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궁극의 목표가 바로 암흑공장, 다크팩토리입니다.
암흑공장이요? 이름부터 뭔가 분위기가 서늘한데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새벽 3시, 전기세 아끼려고 조명 하나 안 켠 캄캄한 공장입니다. 사람 숨소리 하나 없는데 오직 수천 대의 로봇 머리에서 나오는 센서 불빛만 번쩍이는 거죠. 로봇들이 24시간 내내 배선 연결하고 나사 조이면서 차를 뱉어내는 완벽한 무인 공장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이 암흑 공장에 마지막 퍼지린 셈이죠.
와, 머릿속에 그리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다른 회사 로봇 싸와서 투입하는 니오나 지리 전략도 대단하지만 사실 오늘 살펴본 자료들 중에서 저를 제일 충격에 빠뜨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기차 세계 1위 비아디가 어둠 속에서 완전 칼을 갈고 있었더라고요.
업계 전체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비아디는 외부 로봇 싸와서 테스트나 해보는 평범한 고객사인 척 조용히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5월에 비아디 부회장이 엄청난 비밀을 폭로했죠. 요스누라는 코드명으로 무려 4년 전부터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몰래 개발하고 있었다고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4,000명의 핵심 연구 인력에 박사급만 30%가 넘는다고 해요. 벌써 7세대 원형기까지 만들어서 초속 1.5m로 걷고 50kg 무거운 짐을 번쩍 든다는 스펙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비아디의 진짜 무기는 하드웨어 스펙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비아디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현장 훈련 데이터입니다. 다른 스타트업들이 실험실에서 조심조심 걷게 해보는 동안 비아디는 선전이랑 창사 공장에 이미 150대 이상의 샘플기를 투입해버렸어요. 얘네들이 지금 24시간 내내 실제 부품을 나르면서 실경 실온, 그러니까 실제 현장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와, 현장 투입을 벌써요? 게다가 올해 말까지 2만 대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2만 대요.
잠깐만, 로봇 2만 대를 풀어서 물리적 노동 데이터를 빨아들인다. 이거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에서 주행 영상 싹쓸이에서 자율주행 AI 똑똑하게 만든 거랑 똑같은 구조 아닌가요?
와, 정확한 유추입니다. 그게 바로 구체화된 인공지능, 엠바디드 AI의 핵심입니다. AI가 텍스트나 이미지가 아니라 물리적인 육체로 세상을 배우는 건데요. 근데 로봇이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게 차가 도로에서 차선 바꾸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물리 법칙이 작용합니다.
어? 자동차 운전이 로봇이 나사 조이는 것보다 쉽다고요?
네,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선 따라가고 장애물 피하는 인지의 문제에 가깝거든요. 근데 물리적 노동은 다릅니다. 미끄러운 나사를 잡을 때 손가락에 힘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구멍이 1mm 어긋났을 때 손목을 어떻게 비틀어야 하는지, 이런 건 화면 속 데이터로는 절대 못 배웁니다.
아, 로봇이 진짜로 나사 떨어뜨려보고 긁혀보고 하면서 찰나의 마찰력이나 각도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겪어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로봇 한 대가 100번 실패하다가 101번째에 완벽한 힘과 각도를 찾았다고 해보죠. 이 2만 대의 로봇은 클라우드 뇌를 공유하니까 한 대가 깨달은 그 물리적 감각이 순식간에 나머지 19,999대한테 업데이트됩니다.
와, 미쳤네요. 2만 대가 24시간 실전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 데이터가 몇 달만 쌓여도 이거 남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지능 격차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실험실에서 기계 몇 대 굴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럼 이 2만 대를 자기들 공장에서 최고의 노동자로 훈련시킨 다음에는요. 자기들 차 만들 때만 쓰고 끝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드러납니다. 극한의 공장 환경에서 내구성이랑 지능 검증을 마친 로봇을 가정용으로 살짝 개조해서 전 세계에 내답하는 겁니다.
가정용이요? 근데 로봇 팔고 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로봇 산업 최대 난제가 유통이랑 AS망이거든요. 근데 비아디는 이미 전 세계 골목마다 4S 자동차 대리점이랑 정비소가 쫙 깔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차 보러 대리점 갔는데 그 옆에 가정용 로봇이 서 있고 로봇 고장나면 자동차 AS 센터 가서 고친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2026년 브뤼셀 모터쇼에서 자동차 전시구역 바로 옆에 로봇 세워두고 관람객 응대하겠잖아요. 유통이랑 AS라는 로봇 산업의 최대 숙제를 자동차 네트워크로 한 번에 해결하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진짜 중국 기업들의 이 무서운 질주를 보니까 시야를 좀 넓혀보게 됩니다. 글로벌 경쟁, 특히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 상황은 어떤가요?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해서 이 전장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현대차 그룹도 2026 CES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양산형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8년에 미국 메타플랜트에 연 3만 대 생산체제 갖추고 그중 2만 5천 대를 자체 공장에 깔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냈죠.
오, 2만 5천 대면 비아디랑 스케일이 비슷한데요? 전략의 큰 틀도 흡사하고 기술력도 최고 수준인데 그럼 현대차도 속도전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두 회사가 처한 아주 뚜렷한 현실적인 벽, 구조적 차이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 투입 계획 발표했을 때 전국 금속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잖아요.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 투입이 불가하다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거죠.
아, 맞네요. 사람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는 거니까. 한국이나 미국 같은 환경에서는 아주 복잡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비아디는 강력한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노동조합의 간섭이나 복잡한 합의 없이 그냥 경영진 결정만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즉각 강행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100%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도 있고요.
아, 정치 체제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순수하게 로봇을 현장에 깔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속도 그 자체만 보면 중국이 훨씬 유리한 환경이네요.
네, 그 구조적 차이가 결국 스케일업의 속도전에서 극명한 격차를 만든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근데 전문가님, 아까 비아디가 발표한 엄청난 숫자들 있잖아요. 박사급 4천 명, 올해 2만 대 투입? 이거 전부 자기들 자체 발표인데 제3자가 검증한 것도 아니고요. 약간 과장된 거 아닐까요?
호스트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요. 숫자의 과장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비아디가 말한 2만 대를 액면 그대로 100%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제 말이요. 아무리 중국이라도 몇 달 만에 2만 대가 뚝딱 양산된다는 건 약간 현실성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소스에서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진짜 직시해야 할 사실적 위협은 그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부품부터 조립까지 극단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전기차 1위를 차수했던 그 성공 방식이 로봇 시장에 완전히 똑같이 카피앤페이스트 되고 있다는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
아... 숫자의 과장이 좀 있더라도 그 거대한 방향성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네, 그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쇳덩어리차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AI 지능과 육체를 결합한 인류의 새로운 동반자 혹은 경쟁자를 가장 저렴하게 찍어내는 거대한 제조 플랫폼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장에서 검증된 초저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우리 집으로 배달되는 미래가 온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전제품의 정의는 어떻게 바뀔까요?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어쩌면 미래에는 스마트폰부터 세탁기, 아이를 돌보는 로봇,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이 모든 걸 자동차 브랜드 로고가 박힌 한 회사에서 통째로 구독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누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진정한 빅테크가 될 것인지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치열한 딥다이브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심층탐구에서도 여러분의 머리를 띵하게 만들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